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묵상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시장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이나 어떤 순간적인 분노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였지요. 마땅히 이른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나무에는 잎사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만 좋은 그런 나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큰 의미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종종 이스라엘로 묘사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한 율법이 있었고 또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선민의 표시인 할례가 있었습니다. 성전과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옷과 같았지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자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무성한 잎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할례는 그들을 겸손하고 겸비한 삶으로 이끌기보다 교만과 자만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뿌리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그러한 신앙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 맺어가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신 시기는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지 않은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작은 열매 주님이 원하신 것이죠. 뭔가 엄청난 기대를 하신 것 아니라 그저 요기 정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푼 열매, 작은 열매 주님이 기대하셨습니다. 마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은 것이죠. 언제나 주님이 찾으실 때에 조그만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작은 의미로 또 직접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11장 구조를 보시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성전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과 또 오늘 이 큐티 본문이 나누어져 있어서 사실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1장을 보시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있고 또 이어서 오늘 본문 무화과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구조가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 이 성전과 관련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자격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박탈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려서 생명력이 사라진 것처럼 성전도 이 생명력이 사라지고 말라버린 것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성전을 심판하시자 18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는 장면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누가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신데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게 했느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성전의 존재가 부정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전이 없어진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인가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도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네가 잘 안 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다. 그러니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믿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큰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상황과 환경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기보다 정말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마치 이것은 성전이 부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이 마른 무화과처럼 존재가 부정되고 쓸모가 없어지는 것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과 같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절대로 지금과 같이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허수아비와 같이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잎이 무성한 그런 껍데기만 남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던지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에 관심이 있기보다 자신들의 위치를 보존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정작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어떤 여론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을 뒤집어 엎느냐, 왜 성전을 부정하느냐 물으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자신을 연관 지으십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길을 연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궁지에 몰린 그들이 결국 모른다라고 대답하는데 그 이유가 32절 끝에 나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한 여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냐 그렇지 않냐, 열매를 맺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냐 그렇지 않냐, 내가 진리를 더욱더 붙들고 살고 있냐 그렇지 않냐보다 어떤 자신들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줄 다른 사람들의 이목, 여론, 어떤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들이 훨씬 더 두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니시죠. 어떤 꼬다는 보리자루가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 또 누구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안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또 함부로 기도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불가능한 게 없으신 하나님께 올리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안위, 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기도,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한다는 겸손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곳은 성전의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예배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으니 이방인들이 어찌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조직적으로 타인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 일에 성전을 섬기는 이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장로들의 협조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타인과 불화한 채로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도라는 것은 삶을 담아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불가능하다 여겼는데 성전이 부정되고 또 성전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예수님이 성전되어 그분께,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죠. 성전은 죄 용서 받는 곳입니다. 죄 용서를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져도 예수님이 성전되어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가 일어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들이 죄 용서 받았듯이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일들이 성전이 없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고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힘껏 의지하고 이 예수님께 소망 두며 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자녀들, 제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